충남도지사, 부산시장,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장까지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나름 존경받는 분들이었고 또 대권까지도 꿈꾸던 분들이었고 또 단체장으로서 또 큰 업적도 남긴 분들이었습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멘붕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망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도 울분과 분노에 휩싸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굳이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또 국민들이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제가 이 내용들을 좀 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막 꿈을 꾸고 정말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또 그들을 믿고 지지했던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진실함으로 잘못을 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엊그제 신방을 갔다 오면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이제 나누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 목사님은 그 자리에 가시더라도 절대로 그런 실수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를 믿어주신 거는 참 고맙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누구도 저를 그 자리에 오르게 시키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어쩌다가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저는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절대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실수 안 할 거다.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자리에 가면 저도 모릅니다. 저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 안에는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부자는 정말 많은 가축들이 있어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갖고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기뻐하면서 어떤 때는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그릇을 사용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마치 딸처럼 여겼더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작은 새끼 암양 한 마리 키우면서도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귀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온 거죠.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생각은 뭐냐면 내 것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집에 그 암양 작은 새끼 한 마리에 욕심이 나서 그것을 빼앗아 와서 그것을 손님을 대접을 합니다. 요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화를 막 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런 자가 있으면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죽이리라. 그리고 그 빼앗은 것에 네 배를 갚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도 역시 얼마든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수긍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야.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나는 그런 실수 안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런 실수 안 해.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이야기는요, 다윗에게만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고백이 진실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제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되게 할 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관련한 죄에 대해서 바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시편 51편의 내용인데 흔히 말하기를 회개시 또는 참회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통회 자복하는 마음이에요. 통회 자복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즉 주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로 보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음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우린 누구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도 살아가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범죄하는 우리들은 결단을 하죠. 다짐을 하죠. 다시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신 대로 괜찮으십니까?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되풀이하고 있어요. 오늘 회개하지만 내일 또 우리는 회개할 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진실함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또다시 우리는 또다시 어떤 문제로 회개할 거리가 생길지 몰라요.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란 말이죠. 우린 지난 11주 동안 마음의 정원 가꾸기라는 주제로 마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한 사람 인간 다윗의 삶을 엿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통해 자복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죄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죄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한번 보지요. 다윗은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막강했던 이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에 공교롭게도 보니까 이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배경을 보면 다윗은 좀 생각이 좀 느슨해진 거죠. 왜냐하면 전쟁마다 매번 승리를 했거든요. 매번 승리를 했어요. 이번도 역시 굳이 내가 굳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또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느슨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가롭게 그 다윗성을 거닐고 있는데 마침 저 밑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고 음욕을 품게 되죠. 그래서 그녀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녀가 임신하게 돼요. 이 범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머리를 쓰는 거죠.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다시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그녀와 잠자리를 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우리아는 정말 충신이었어요. 충신이었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충신이었어요. 어찌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그 피를 흘려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집에서 잠자리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굳이 집에 가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거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다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도록 하는 살인교사를 하게 되죠. 인간의 죄에 대한 본성입니다. 처음에 작은 실수 누구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은폐하고 그 실수를 덮고 숨기기 위하여서는 더 잔혹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실수할 수 있겠지요. 다 큰 실수든 작은 실수든 실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더 잔혹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인간의 죄에 대한 본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조목조목 그가 숨겨놓은 죄를 과감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감쪽같이 숨긴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이 일을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집에 들어가면 막둥이 이 민우가 저랑 함께 늘 하자고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숨바꼭질입니다. 숨바꼭질. 자기는 재미있다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었냐, 찾는다 이렇게 외쳐요. 예. 그 조그만 것이 저한테 그래요. 숨었냐, 찾는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외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숨지 않고 저들만 숨으래요. 자기는 찾는다는 거예요, 늘. 이 덩치 큰 제가 숨어봤자 거기죠. 다 들통나죠.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정말 못 찾게 막 숨습니다. 웅크려가지고 숨습니다. 근데 역시나 찾습니다. 찾아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숨겨진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이 안에 숨겨진 죄들이 있습니다. 머리로 죄를 지었든 가슴으로 죄를 지었든 행동으로 죄를 지었든 말로 죄를 지었든 숨겨진 죄의 요소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직 들통이 나지 않았을 뿐이고 아직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아직 이것이 마두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음 날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하지요. 이거는 너와 나만이 아는 비밀이다. 절대로 남 앞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이거 너와 나 꼭 지켜야 될 약속이야.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절대로 무슨 일 있어도 얘기하면 안 돼. 하는데 다음 날이면 다 알게 돼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숨기고 하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도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감출 수 있어요. 은폐시킬 수 있어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언제나 완전 범죄를 꿈꾸죠. 완전 범죄. 예.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착각이죠. 인간의 착각이에요. 하나님만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꼽아서 이야기하는데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두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었다. 죽이게 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녀의 아내, 그의 아내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죄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개의 경우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먼저는 과도하게 화를 내겠죠. 과도하게, 마치 아닌 것처럼, 전혀 없는 것처럼 과도하게 화를 내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화를 막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발뺌을 하겠죠. 나는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나는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 나는 그 일을 해본 적도 없다. 막 하면서 발뺌을 하겠죠. 뭐 이것저것 핑계를 삼겠죠.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들, 반응들 아닙니까? 더구나 이때 당시에 다윗은 서슬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심지어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에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지요. 전시 상황에 왕이, 여러분, 이 일들을 진행했을 때 뭐 생명 하나 없애는 거야 감쪽같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누구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서스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고 전시 상황이었는데 저는 여러분 이때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왕을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증거가 확실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감히 왕 앞에 떳떳이 서서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과감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다윗은 화를 내거나 발뺌을 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회개의 첫걸음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내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의 심정을 시편 51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어떤 죄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겸손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의 마음 속에는 통회 자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회개할 길이 없으면 좋겠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굳이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죄를 짓지 않으면 되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늘상 마음을 먹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요, 눈으로 죄 지을 때도 있고요, 마음으로 죄 지을 때도 있고요, 생각으로 죄 지을 때도 있고요, 막 미워하고 막 생각으로 막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이죠. 다윗은요,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와 간사함이 있는 존재다 이해하고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허물과 죄와 간사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에 어떻게 은혜로 임하느냐면 사함과 가려짐과 또 정죄를 당하지 않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허물과 죄와 간사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가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쭐 수 없이 허물과 죄와 간사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그 죄인이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사함을 받고 또 가리워짐을 받고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허물도 어떤 죄도 어떤 감사함도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빨리 해야 합니다. 회개를 빨리 해야 용서가 빨리 임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때와부터 시작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그가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대충 읽는 분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정말 꼼꼼히 읽은 사람은 발견합니다. 1년여 시간 동안에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다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다윗의 인품, 다윗의 영성,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1년의 시간 동안에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게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까지 그는 왜 죄를 가리고 있었을까? 왜 죄를 감추고 있었을까? 왜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까? 아하, 이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본성이에요. 들키지만 않으면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러나지만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없는 척, 아닌 척,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이 아닌 척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요. 당장이라도 다윗을 쳐서 사울과 같이 다 쳐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다리신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직설적으로 그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직설적으로 그의 죄를 조목조목 막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비유를 듣게 되면서 당신이 그 자인이라 얘기했을 때 내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꼭 이 시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때 늦은 회개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때 늦은 회개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회개는 빠를수록 용서가 빨라요. 그런데 1년의 시간 동안에 그가 회개하지 않고 어쩌면 그냥 평생에 묻고 지나가고 싶었던 마음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어차피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사실은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14절 말씀해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숨기고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됐습니다. 다윗은 비록 용서받아 마땅히 간음과 살인의 대가로 자신이 죽어야 할 형벌을 면제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값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죽는 일을 보게 되었어요. 부모라면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애잔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십니다. 다윗도 역시 그 아픔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되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틈을 주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못 봤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가리고 가다 보면 결국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 일이 어떤 것이 돼요? 원수들에게 있어서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겠다 얘기해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해도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하지만 뿌린 죄의 씨앗의 파괴력은 너무도 무섭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뿌린 죄의 씨앗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 쉽게 허용하지 마세요. 죄의 요소를 여러분들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살지 마세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죄를 지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리고 살아도 내가 아무리 숨기고 살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의 대가로 아들을 죽게 했단 말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도무지 씻을 수 없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용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죄의 요소를 가지고 가지 마세요. 죄를 숨기고 가지 마세요. 죄를 은폐했다고 마음 놓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빠를수록 용서가 빠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의 앙금이 오래 남지 않도록 나단 선지자가 폭로할 때까지 기다리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속히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회개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숨겨진 내면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비록 실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속히 변화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성화됨의 과정을 통해 다윗이 성군이 된 것처럼 우리도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시어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다윗이 아니라고 당당히 소리칠 사람이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 아닙니까? 어쩌면 들키거나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이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이 있는데도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꼭 기억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처절하면서도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먼저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 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허물을 사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극악한 죄일지라도 십자가로 인하여 다 가려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마음의 간사함이 아닌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자유로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그동안 13년 6개월 동안 충성되게 사무관사로 섬기고 퇴직하는 우리 전계현 집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